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희생시킨 세월호가 3년 만에 바다 속에서 올라오므로 흉측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잊혀져 가던 3년 전에 악몽이 마지선에 실린 세월호를 보면서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 세월호의 배가 어떤 배인지, 세월호를 모는 선장이 누구였는지, 혹은 몇 시간 후에 세월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작 알았더라면 그 배를 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선장을 몰랐고 또 세월호가 항해하다가 몇 시간 후에 전복될 것도 몰랐기 때문에 탑승을 했다가 참혹한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안타까운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두었다는 부끄러운 백성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의 진정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진작 알았더라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정당들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해서 출마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공약으로 그 사람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 어떤 욕심과 야욕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표를 귀중하게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라쳐서 실망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누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생명만큼이나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인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열두 제자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사역이 중간쯤 반점하고 반점을 남았을 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혹은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혹은 직접 보지도 않고 체험도 안 했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질문이죠. 세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으신 줄로 압니다. 그때 제자들 대답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라고. 왜냐하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처음 와가지고 천마리가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고 예수님도 천마리가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미와 세계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그것이 세례교환과 꼭 같은 입장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교환과 같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신이 살아있는 삼신인지를 대결이 붙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판을 벌일 때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항상 할 수 없었던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성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500명의 기적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실증환자 이런 사람들을 낫게하는 고친 일 기준을 쫓아내고 풍랑이 크게 있는 바다 위로 그대로 그냥 걸어오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 꼭 엘리야와 같다. 꼭 엘리야와 같다. 성천한 것도 엘리야와 같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천했다가 다시 강림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와 꼭 같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을 예견하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주 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렇기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를, 세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평가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답변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알라가 참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인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도인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삼상수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받들고 따라야 할 고상한 도덕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펼친 비폭력 저항운동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의미 깊은 말을 마하트마 간디 했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중국인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예수님을 보살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다 보살이라고. 보살이 뭐예요? 보들보들한 살을 가진 사람 보살입니까? 예수님 보살의 하나로. 변환의 성녀 즉 낙한 나탄. 이 사람은 성년대 예수님과 부처 두 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송이 꽃으로 비유해요. 부송이 꽃으로. 그는 불교식으로 예불을 진행하는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처상을 함께 두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연예에 간다고 합니다. 틱낙한. 참 별스런 승려로 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봐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공산주의 나라인 러시아의 사전에, 러시아 국가의 사전에는 예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를 아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종교 자체를 인정 안 하죠, 공산주의 국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신 분, 마제주의자, 해방자, 교육자, 도덕가, 그리고 슈퍼스타라고까지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부정적으로도 예수님을 아주 좋지 않게 매도하고 반대하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간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말들을 들으시고 흡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반응이나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므로 우리 모두를 향해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누구로 알고 여기 왔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은 정확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획득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거나 배우고 외운 교리를 이론적으로 의미 없이 되풀이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믿는 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의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그리스도로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리시되 과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성을 따질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 고백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체룩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뒤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반응은, 그걸 네가 고백을 잘했다. 그러나 그 정말 잘한 고백이 네가 알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알게 했다라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메시지가 뭘까요?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 그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깊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겠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위대한 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줬다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죠.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줬다면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주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위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지혜로워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네가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목사가 예수님을 알은 것이 제가 훌륭해서 알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삼척동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똑똑해서 학문을 높이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면 삼척동자도 낯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삼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인간이 신을 찾다가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제도로 신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 조조가 나서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온갖 터패를 부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또 목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인간이 찾는 신이라고 어렸을 때 그것 앞에 숭배를 합니다. 찾다가 태양을 보고 깊은 묵상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귀하거든요. 그 태양을 생각하면, 이야, 정말 귀하다. 저거는 신적 존재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저 일본 나라. 태양을 신으로. 참, 태양이 생각하면요. 신비해요. 신비하지, 거짓이 없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사람은 와 찾다 보니까 가장 신비한 것이 태양이거든. 그래서 그게 신이라 그래서 신적 존재로 섬기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월 초하루가 되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보고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고 절을 빌려고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 되면요 얼마나 그의 강원도 저쪽에 가서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을 보려고 해맞이하러 가잖아요. 해맞이하려고 예수맞이는 안 오고 어리석은 행동이 그 뭐냐면 신을 찾는 행위의 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어리석게 거기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신의 아들도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양이 신비하긴 해도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비하게 만든 그 만든 기술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것뿐이 신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드신 빛이신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물이죠. 신비한 것이 그러면 태양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의 신비는 태양보다 더 신비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육신의 이 신비로움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태양의 신비로움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롭다고 인간이 다 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은 자기를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신이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비밀리에 몇몇 살아계매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공개적으로 산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린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민이 보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열어서 오픈해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입니다. 요한 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경보다도 분명한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혜가 정말 특출해서 정말 특출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먼저 그 자신을 베드로 앞에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공개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하신 그대로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감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니 감탄하시는 분이세요. 17절을 보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원문 문장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몬아 네가 정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감탄문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에다가 먼저 안 나오고요. 아 시몬아 네가 행복한 복된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놓고 거기서 알고 고백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탄하십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산수나 국어나 이 모든 것들 다 가르쳐놓고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 뭐든 학생을 보면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기뻐해요. 선생님 자기가 가르쳐놓고 잘하고 100점 먹으면 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해놓고
잘 아니까 감탄하는 거야. 아, 베드로야, 내가 정말 복되도다. 오늘 설교 제목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 복되도다. 여러분은 정말 감탄문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 복되도다. 베드로 대신 여러분 이름 적혀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쓴 시가 베스예요. 이름이 도로. 아, 도로야, 네가 복되도다. 베스 가문이 이런 사람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정말 복되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찾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바울이 찾았죠. 자기가 찾다가 보니까 잘못 찾았어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일침이라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흠없이 계명을 지키려 피하는 노력과 살벌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원래 이래요. 살벌하게 삶을 삽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해 율법주의자들. 이 사울이 그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개명 어기지 않으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단지 바리새파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가슴에서 그냥 그리스도인 보면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늘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하늘 빛으로 사울에게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 빛과 음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울이 그 예수님의 빛과 말씀 속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이후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울에게 비시해주고 사울이 그 만나주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 속에서 늘 정죄요, 늘 불안한 마음, 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림으로 두려워했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 은혜가 그를 감사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고백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게 사울의 고백이 된 거예요. 사울도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백이 혈육으로, 혈통으로, 바울의 학문으로, 바울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 사울 때의 일을 보시지 않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상하셨는지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사도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13번째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이 고백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가진 재물이 없으나 불시작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냉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963년 6월 23일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 일주일 만에 소아마비가 아름으로 60마리가 되고 일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외모의 모습은 사지가 뒤틀려서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 쉬는 것, 먹고 자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 먹고 자는 것밖에 없고,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nothing. 아, 오히려 남에게 받는 것 뿐이에요. 사랑받고 도움받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운명만 한 사람의 날마다 좌절하며,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신에게 원망하며, 자신이 이 땅에 살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죽기를 몇 번이고 시대고 왔지만 그는 그의 힘으로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례, 그리고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17세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그녀를 너무나 절망과 슬픔의 인생이 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녀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피를 불러주었습니다. 성맹인 시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알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의 지난 고백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생각지 못한 그에게, 사지가 뒤틀린 그에게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신 것,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시의 그의 지난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성맹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그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가 훌륭했나요? 그가 건강했나요? 그가 뭐 아는 것이 있나요? 하는 것이 있나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유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지난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자기가 가르쳐 놓고 지난 고백하는 자에게 또 상을 줘요. 17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얘기하는 형제 아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 감탄사 네가 보기도다, 아 정말 네가 보기도다 하는 이 보기도다는 감탄사 원문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문장 축부분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호이. 신약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스 호이라고 시작되는데, 아, 복이 있도다. 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 꼭대로다 바요나 시모나 왜냐면 이라고 문장이 이어져 갑니다. 여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된 블레스, 행복한 해피, 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카로스는 다른 신학 신경서 읽을 때 특별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독특한 즐거움, 행복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때 이 마카로스란 단어. 하늘나라에서 보상하는 행복을 의미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주는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려주는 행복을 네가 받았구나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언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살롬과 토브가 신의적인 마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로스의 개념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 말 중에 적합한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첫째 뜻이 행운, 행운이다. 그런 두 번째는 생활에 충만한 만족과 흐뭇한 기쁨, 이런 행운이에요.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흐뭇한 기쁨, 이런 행운. 이런 마카로스의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자존감,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될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카로스의 행복을 수여받은 복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복이요 인간 최대의 행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죠.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히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정확히 알게 될 때 주시는 복이 영생의 축복입니까? 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운하죠. 여러분들 모두는 참 행운하들입니다. 행운하들. 행복자가 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세 가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다는 복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전쟁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겨버릴까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 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기 아버지 요나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름을 변경시켜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은 자기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내게 지금 이름을 따르게 불러줍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면 우리의 이름도 바꾸는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이 위에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치는 반석이 되어야 복된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근거하고 토대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반석 같은 기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은 우리들을 주님 몸된 교회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주님 몸된 교회로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리빙 처치예요. 살아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대그룹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소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한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말과 같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 성, 이, 그 성에 성과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12사도를 부여하신 것은 위대한 특권이었어. 그들은 성령의 특이한 은사들로 충만한 분들이었죠. 이 사도들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12 기초석으로서의 대반석이 되게 하자.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만 열쇠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황이란 이름 자체가,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름은 교황, 황이 뭔데요? 하나님에게만 붙는 이름이에요. 교황 이름이란 자체가, 이거는 비천명적이에요. 그가 열쇠가 됐대,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 반석이고, 여기 보니까 열쇠를 베드로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하는 모두에게, 이 고백을 하는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이런 것들 나한테 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줬다면 우리에게 주셨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니까 믿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 안 됩니까? 베드로만 고백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고백을 어리낌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이 천국 열쇠는 영적인 권세를 말해요. 이 권세.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열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안 하면 안 들으신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권세, 이 천국 열쇠를,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것이 원문에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들이에요. 지옥의 문이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 권세래요. 음부의 지옥의 권세, 이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당원을 말하며 쇠를 씹어 올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로받지 않은 백명 사람이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베드로 같은 고백을 예수님에게 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귀신을 쫓아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 16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고 늘 그 고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생각한 세 가지 축복을 받았죠. 교회가 되는 축복,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가지고 공유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을 채우신다고. 내가 사명처럼 꼴찌를 다닐지라도 목사였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사명처럼 꼴찌일지라도 두루두루 떨릴지라도 나는 해를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백이었습니다. 수박성 우물가에 저 예수님 만났던 여인의 신앙 고백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훨씬 많은 제자 또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저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똑같은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도마의 고백이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달과 같이 칭찬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름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줄로 달려야 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목자를 알고 목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고백을 마음속에 가지는 순간부터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물과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영롱한 빛을 띠게 될 것이고 빛된 삶이 될 것이고 매력적인 포도주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고귀한 포도주의 맛을 내는 참된 예수님의 축복의 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근실이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일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삶과 목적과 의미가 선명해져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알리시고 알게 하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는데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복, 내가 교회가 되는 복,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므로 땅에서 열 수 있고 땅에서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 업무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있어야 예수님이 그러시고 감탄할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주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도록 주시고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마카리오스 행복의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